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 고백합니다.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마음, 저의 생각, 저의 삶 나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제가 걸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제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제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걸어나가는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저 앉아있는 심령들 없게 하시며 저희 교만한 마음과 저희 피곤한 마음과 지친 마음과 무기력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 각 사람을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신명기 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 자 27절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에서는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들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고로운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길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신명기 말씀.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하는 장면인데요. 아, 되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설교지만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어서 한 번 더 조금 전 설교랑 다르게 주제와 내용 같겠지만 좀 각색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관계일이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친한 사이에 우리가 많이 하는 관계적인 실수가 있는 것이 작은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그 사람의 진심을 규정하는 게 친한 사이에 많이 하는 관계적인 실수인 것 같아요. 뭐 연인 사이에, 친한 친구 사이에,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뭐 단어는 다 바뀔 수 있겠지만, 그쵸?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또 반격하죠. 나도 냉랭하게 대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나도 그 사람의 무엇인가 단점을 들춰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인데 사실 그렇게 의미를 담을 만한 행동이 아닌데 내 의미를 담아서 관계를 흔들고 누려야 하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흔들면 그 관계가 뿌리 뽑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말과 행동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 작은 거엔 다 의미가 안 담긴 거야. 뭐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과 말들에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담길 수 있죠. 무시해라, 참고 믿어줘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세 가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향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럼 그것은요, 그 사람 진짜 마음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구별해야 돼요. 진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그 사람의 패턴과 방식인 경우가 있어요. 나랑 상관없이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패턴과 방식인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의 패턴과 방식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유난히 거기 예민하게 건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각각을 좀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청에 대한 이슈로 얘기해 볼까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인데 내 얘기를 건성건성 들어요. 그럼 걘 변한 거다? 때려잡으시면 돼요. 걘 변한 거예요.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안 그래요. 그럼 변한 거죠. 뭐 최근에 뭐 힘든 일 있었다든가 이런 걸 배제했을 때, 그렇죠? 근데 아, 쟨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꼈지만 천천히 돌아보면 쟨 정말 남의 말을 안 들어먹는 애예요. 자꾸 지 얘기만 하는 애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원래 걔가 그런 거죠. 걔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경청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만 꺼내면 그걸 탁 부여잡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데 날 사랑하는 애인 거예요. 걔를 사랑한 내가 문제일 수 있죠, 그러면, 그렇죠? 걔는 날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 걔는 잘 듣고 있는데 내가 내면에 약간 자존감, 자존심, 무시의 이슈가 좀 있어서 나는 조금만 내 얘기에 집중을 안 해도 되게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이 드는 내 내면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건드려지는 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거는 걔는 날 사랑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죠. 그거는 그 친구는 문제가 없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좋은 친구인데 내가 그냥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죠.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경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지. 슬프다. 그렇지? 애가 변한 거잖아. 전에 나를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럼 슬퍼해야죠. 그 다음에 그냥 슬퍼하면 힘드니까 애를 잡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또 다음 가만히 스타일들은 또 아니니까. 해대고 이렇게 해야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진심이 안 믿어먹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짐승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분위기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잡아야죠. 그렇죠? 아니야. 진심.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런 뜻일 경우가 있어요. 캐치해내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걔 패턴의 문제라면 내가 참다 잡다 열받아서 네가 날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걔는 원래 그런 애였다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딜 가도 그러고 다닌다면 그때부터 회의가 필요하죠. 야, 네 이런 방식은 난 문제인 것 같다. 난 이런 방식은 넌 이런 방식인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건 개와 고양이 대화다. 네가 내 언어를 배우든가 내가 네 언어를 배우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난 생각한다. 그렇죠? 네가 이중언어를 써라. 왜 나까지 그래야 되냐. 둘 다 이중언어를 쓰면 어렵지 않냐. 난 한국어를 계속 쓰고 네가 영어 한국어를 쓰면 난 편하고 너도 뭐. 그렇잖아요. 굳이 둘 다 멀티언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가보는 거죠. 그럼 본인이 안 배우겠다면 그럼 이분 내가 배우겠다. 이렇게 회의가 돼야 되는 문제겠죠. 세 번째, 내가 건드려지는 경우라면 부탁을 해야죠. 사람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죠. 아, 난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해. 난 이런 부분에 좀 반응하는 편이야. 그럼 좀 이렇게 해줘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구별해서 대응하기만 하여도 우리의 관계적 이슈들의 불필요한 싸움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줄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러는 걸 보니까 이런 걸 거야라는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저러는 걸 보니까 이런 걸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신중하게. 저러는 걸 보니까 이런 걸 거야까지는 오래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탁 이렇게 해요. 보자마자 탁.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우라면 맞을 확률이 20%도 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결론을 내리시면 그건 거의 안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20%밖에 안 맞는 거는 뭔지 아시죠? 1, 2, 3, 4, 사지선다에서 2번만 쭉 찍은 경우 이런 거예요. 20%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사실 맞췄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꼭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닐 수 있다. 외우세요.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건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따뜻하죠. 제 스타일로 좀 가죠. 이렇게 하니까 다 좋게 생각하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부정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왜? 이런 거 왜요? 이게 필요한 얘기예요. 네. 짧게 부정적인 건. 상대는 나에 대한 호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건드려줘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상대는 날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 그런 분이 날 건드려서 아, 저 사람이 날 되게 내가 저 사람이 되게 좋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도 신중하셔야 돼요. 그냥 걔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좋은 애도 아니에요. 그냥 내 패턴이 건드려진 것뿐이에요. 그때는 그게 내가 아, 난 이런 걸 좀 반응해 라고 생각하셔야지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패턴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나랑 비슷한 패턴을 쓰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요. 나랑 비슷한 패턴을 쓰기 때문에 뭔가 착착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패턴을 쓴다고 여러분들 더 호의적이거나 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비약적인 생각이에요. 나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한 가지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걘 여전히 나쁜 놈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분명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보기에 문제가 많았는데 잘할게 하면서 한두 가지 행동을 고쳤다고 해서 마음을 쉽게 여시면 안 돼요. 그것도 비약적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까지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 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아, 이제는 바뀌었구나, 이제는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그렇죠? 그걸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언어를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 왠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어떤 분을 건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확 호감이 가기도 해요. 잘 못하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한 언어로 이제는 이렇게 잘해볼게라고 얘기하면 내가 솔깃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보통 틀려요.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만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데 사소한 걸로 얘는 사실은 나쁜 사람인가? 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나? 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쁜 사람인데 하나를 딱 갖고 이게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랑 아주 뭐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 호의를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둘 다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신중한 겁니까? 신중한 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중한 건 느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얘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가 나한테 대한 마음이 바뀐 것 같아. 하지만 난 신중해야지.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이걸 생각해보자. 내일 아침에 생각해도 여전히 걔가 바뀐 것 같아. 그래 난 신중해야지. 하루 더 생각을 해보자. 하루 더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런 것 같아. 이게 신중한 거예요? 이건 그냥 느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컴퓨터 속도가 버퍼링 돼서 눌러도 늦게 뜨는 것뿐이에요. 그럴 거면 그냥 빨리빨리 결정을 하세요. 빨리 결정해야 빨리 문제 생기고 빨리 쑥 깨지고 빨리 수습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게 좀 낫잖아요. 그치? 그럴 거면 빨리 하시고. 신중한 건 뭐예요?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보자.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측면은 없나? 또 다른 측면은 없나?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지? 이게 신중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러니까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말은 무게가 없어요. 사실. 신중하지 않은 사람 말. 내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건드려져서 내가 보기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걸 다른 관점과 다른 각도와 다른 흐름과 다른 맥락에서 보기엔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 것이 신중한 거라고 그래요. 그걸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계속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생각이 A부터 Z까지 완료돼서 이 생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루트로 한번 재점검을 해보겠다. 난 지금 정면에서 봤지만 뒷면에서 봐보겠다. 옆면에서 봐보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셔야 돼요. 신중하게. 그래야 작은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해서 아주 좋은 관계를 흔들지도 않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을 과도하게 사랑하거나 신뢰해서 스스로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내지도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관계에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잘 지켜지며 불필요한 것들이 불필요하게 잘 거두어지면서 관계가 가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죠. 나중에 두 가지를 연결할게요. 본론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그래서 노예살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노예살이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서 나오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나오는 건요. 갈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탈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갈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나은 어디든 있을 때 갈대가 있다고 할 때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대가 없는데 탈출했다? 아니에요. 어딜 가든 여기보단 낫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우리 여기서 나가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거야 라고 하면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직장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사표를 던질 때에는 우리가 못 던지는 이유가 뭐야? 여기가 노예생활 같아도 이거 분명히 노예생활에 준하는데 못 던져. 왜? 여기서 던지고 나가면 광야에서 내가 경제빈민, 경제난민으로 말라 죽을 수가 있으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 노예 생활을 견디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표 쓰고 나가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거라고 하면 그걸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갔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갈 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가 땅이 있어 원래. 내가 몰랐던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땅. 원래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살았던 그 땅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하셔서 주실 땅인데 이 이집트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 땅에 못 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거기 갔어요. 약속의 땅에.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약속 땅에 약속의 땅에 갔더니 뭘 봤어요? 땅 주인을 봤어요.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 주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보통 이게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같은 게 약속의 땅이에요. 땅 주인이 없을 때 이런 비옥한 땅이 땅 주인이 없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신대륙으로 와라. 영국에다 홍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어렵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걸 좁아 죽겠는 걸 타고 거기 가서 여기서 네가 알아서 기경해라 하면 그게 그런 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속의 땅에 딱 갔더니 그렇게 갔는데 약속의 땅에 딱 갔더니 여기에 성 있고 도시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안학자성 같은 사람이 있어. 기골이 장대야. 나보다 막 키가 두 배가 커 보이는 엄청나게 덩치가 좋은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요? 석. 성. 여러분 성이 있다는 건 완벽한 방어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탱크, 미사일 이런 거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 있는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이 있어. 있다만한 사람들이 성이 있고 거기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속의 땅이래. 이 사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이 서 있는 팩트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딱 느꼈어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이게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세미하게 노예라고도 볼 수 있는 직장에 다녀.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삶의 현장인데 네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용기를 내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때려치고 갔어.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다 라고 봤더니 공기업이야. 근데 안 뽑아 사람을.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아니, 얘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얘가 마지막 박스인 것 같아서 탔어. 얘가 마지막 막찬 것 같아. 그래서 탔어.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 버스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래. 너 왜 그걸 타니? 다음에 진짜 네 인생에 영혼의 짝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는데 네가 왜 그걸 타서 내리래 빨리.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믿고 내렸어. 다음 버스가 왔어. 진짜 영혼의 짝이 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애인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 1도 관심 없어. 어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걔를 보면서 야, 얘 좋지? 얘 좋아요. 그래, 얘가 내가 약속한 그 애야. 얘가. 근데 애인이 있네. 너한테는 관심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떡하냐? 그럼 이 기분보다 이 사람들이 적었겠어요? 10배 이상, 100배 이상. 인생을 걸었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약속의 땅이라 해서 왔는데. 이건 이게 이 사람들이 경험한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딱 겪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일을 갖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갖고 이제는 나름대로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겠구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어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근데 이렇겠구나를 하는 게 지금 모세랑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겠구나가 어떻게 갔어요? 성경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딱 그걸 경험했더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이 그렇게까지 비약적이고 뭐 말도 안 되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 입장은 이해가 되죠? 생각해봐요. 아니 그래도 준 노예지만 이 직장에서 그래도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걸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어. 근데 약속의 땅은 날 안 뽑아.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그냥 나 공중에 던져놓으려고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라고 해서 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다음 버스는 사람이 꽉 차서 안 태워. 그러면 하나님 나보러 걸어가라고 지금 나 혼자 살라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딱. 하나님 지금 나랑 장난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여 우리를 미워하여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미워해요? 하나님 우리 싫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나 봐. 이 얘기에 지금. 그 상황에 딱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딱 보면 이러니까 이러네. 이 상황을 딱 겪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랑 장난하네. 우리 미워하네. 우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나 봐. 그냥. 아니면 이럴 게 없잖아. 인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백성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충분히 갑자기 납득이 되지. 남 얘기 같지 않고 나갔고 나도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죠. 막 모세한테 돌도 던졌을 것 같아 우리는. 진짜 우리 진짜 나랑 장난하네 지금. 내 인생 같고 약속의 땅이라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나왔지 우리가. 안 나왔지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으려고 여기를 왜 나와 우리가 도대체. 그러니까 사기당한 기분이고 인생을. 일을 이딴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 모세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 하는 짓이 언뜻 되게 맞아 보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길게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길게 했죠. 여러분 그때 되게 맞아 보이죠.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 쟤 나 무시하네? 이거 너무 확신 있지 않아? 너무 확신 있잖아. 아니 안 무시하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애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들이랑 목회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나 무시하네. 아니 안 그러면 저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 그런 게 느끼 이걸 왜 없겠어요. 많지. 여러분들 하는 걸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게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옆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걸 생각해봐. 본인이 했던 건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저런 식으로 해?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아니 난 아낀다며 사랑한다며 뭐 근데 뭐 저렇게 해 말을 이렇게 막 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 어때요? 너무 세상 너무 해맑게 웃지 마.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진짜 없다. 야 너한테는 잘못한 거 없어. 저기 뒤에 7년 8년 된 애들이 응? 미안해 항상. 내가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때 나도 어렸고 응? 나도 미숙했고. 용서하기 어려우시면 생각해보세요. 그때 저 33이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였어. 내가 뭘 알았겠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용서해요. 왜?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 사실 성격 더럽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용서해요. 넌 똑같은 잘못한 거 없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해맑게 웃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반응해내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그럴 때 너무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틀릴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요. 틀릴 때가. 이 상황만 보잖아요. 이 상황만 보잖아.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반응이 우리가 들어도 되게 맞아 보여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즉흥적인 반응은 틀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신중하게 좀 보라고 해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보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봐요? 이 사건만 보지 말고, 그렇죠? 이 사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사건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정말 평생 잘했는데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너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뒤집지 말고 이가 나한테 쭉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그것과 비교하여 오늘 일어났던 일이 그 모든 걸 뒤집을 만한 일인지 그 모든 관점을 엎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 관점 속에서 재해석해야 되는 일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신중한 거예요. 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건들을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한 사건은. 네가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된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군대보다 10배는 더 강한 이집트의 전차들을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의 앞서 나가 싸우사, 그렇죠? 앞서 나가 싸우신 하나님을 소개하죠. 너희 앞서 나가 싸우사, 이거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문제가 그 사건을 뒤집어 엎을 만큼 하나님이 이집트는 이겼지만 가나안은 못 이기잖아.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 비슷한 말을 또 했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전차들이 끌어나오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나오는 한번 했다가 하나님한테 민망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 라는 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 뭘 얘기해요? 광야 사건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이 구절이 좋아서 사실 이 설교를 하는 건데 이 구절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따뜻하게 설명을 잘 못하는데 정말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표현해요. 나 이 단어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는사였다고 표현해요.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셔서 먹이시죠. 얘네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재우시죠. 그러니까 이걸 모세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엄마가 하는 거잖아. 애들 먹이고 애들 재우고 애들 안 불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먹을거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잠자리 봐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처럼.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보면 신중하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싹 무시하고 그 사건들은 다 무시하고 이 사건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네. 하나님 나하고 장난하나. 하나님 우리가 미워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를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건에 꽂혀서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린 결론을 알고 있죠. 지금 한 가지 사건 장면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해석. 이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 미워하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그러네. 하나님 우리 장난하네 우리한테. 이 해석 있고 모세. 하나님 우리를 아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안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해석이 맞아요? 실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인격을 오해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격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세죠. 그럼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적인 실수를요, 신앙적인 실수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범하는 관계적인 실수를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요. 왜?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랑 관계할 때 내가 사실 저런 사람인데 사실 이런 사람이었나 보네 라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 실수를 누구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실수가 없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 많이 이러세요? 그럼 제가 추정컨대 하나님에게도 이러실 거예요. 네, 사람은 비슷비슷하거든. 그치? 여러분 혹시 잘 지내다가 하나 딱 틀어지면 제가 알고 봤더니란 말 진짜 무서운 말인데 딱 이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흔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꼬투리 잡고 여러분들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하고 과장하면 내가 10번 잘했어서 한번 실수하면 사실 너 이런 사람이었니? 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관계가 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려져서 그랬어요. 건드려져서. 왜? 얘네들 때는 불안이 있었거든. 어떤 불안? 나 싸움 잘 못하는데. 우린 정규군대가 아닌데.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좀 쉽게 잘 됐으면 좋겠다. 불안과 기대. 괜찮아요. 내 안에 뭐가 되게 불안한데 그 불안 때문에 어떤 기대가 되게 커졌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툭 건드는 거지. 쉽게 되지 않은 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게 딱 보이자마자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되는데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자마자 그럼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건 이렇게 확 튀어나와 버리는 거지. 왜? 건드려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또 그랬어요? 방식이 다르니까. 이스라엘 방식은 뭐예요? 난 건들지 말고 내 상황만 고쳐라. 하나님의 방식은 난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에서 너도 고치고 상황도 고치고 싶은데. 그럼 이스라엘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수용되길 왜 자꾸 날 불편하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나님께 리액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서로 방식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라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든가는 전혀 아니고 그게 전혀 아니고 이렇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혹시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네, 하나님은 저렇네,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건 그냥 내 인간적인 세속적인 아주 나쁜 마음. 사람이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다 깔았죠? 예. 어떤 분들이 하나님 저한테 이래서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것 같고 미워하시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진짜 넌 아니다 정말. 내가 그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들 몇 명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 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셨으면 진짜 인격도 그나마 그 정도 안 됐을 거고 관계도 그렇게 됐을 리가 없고 삶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너한테 들어서 풀어주셨는데 같이 기도했고 같이 응답받고 내가 다 봤는데 그걸 너 하나님 덕분에 진짜 잘 됐구만 옛날에 비해서 진짜 잘 됐는데 또 뭐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막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옆에 듣고 있으면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 인간적으로 내가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또 교회 떠나고 그럴까 봐 그냥 조용히 떠난 게 아니라 또 내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아요. 여러분 제 생각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1년 동안 이것 좀 해결하려고 기도해서 안 된 게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1년 동안 이것 좀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매일 기도했으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으면 그게 몇 시간이야.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케이 하나님 나 인간 그레잇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제가 개인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참 그 와중에 공동체 기도는 잘 들어주셔. 교회도 부흥하고 막 영을 위해서 중보하면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은 본인 일에 관심이 아주 많으셔. 진짜 본인 교회의 문제는 그냥 누르면 나와 밴딩 머신이야. 가끔은 날씨도 인도해 주는 것 같아. 아니, 교회 수련회 야유회 가는데 날씨 좋게 되려면 날씨도 좋아? 아유, 젠장.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걸 다 들어주네, 이런 거. 아, 그날 비 좀 오면 어때? 내 개인사나 좀 풀어주지. 그렇잖아요. 그날 비 온다고 뭐 큰일 나나? 아니잖아.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면서. 그러면 한 1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어요. 아, 공동체 기도만 하고 교집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풀 거고 내가 내 생각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도와주기도 할 거면서 왜 개입하려고 그래? 이렇게 딱 되는 거 있잖아요. 의무가 없는 곳엔 권리도 없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것엔 권리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딱 나도 쿨하니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그때 저를 생각하면 제가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진짜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걸 도우셔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문제가 내 생각처럼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지금 돌아보면 더욱더 대부분의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회주시고 능력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그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이건 이거지 이렇게 지금도 그 논리 속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안학자손이 컸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큰 강대한 성읍이랑 우리가 꼭 싸웠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안 도우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안 도우셨습니까? 하나님 자도 좀 상처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정말 돕고 도와도 뭐 하나를 들고 들어와서 지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이거 안 됐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다 뭐 하나님 내가 뭐 내 인생 갖고 장난하냐 뭐. 하나님 나 미워해서 죽어버리라는 거네 아 난 그때 그게 기도했는데 안 돼서 지금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이제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거 싹 짐 빼면서 그런 얘기를 하든가 하나님께 도와주신 짐으로 여러분들 집을 다 채우고 있으면서 좀 정직하게 서봅시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안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영원에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삶의 기회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관계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우리 인생이 좀 더 순적했으면 좋았겠죠. 우리 인생에 저도 이해되지 않는 파도들이 있어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관계를 흔들어버리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분과 나 사이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사 아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걸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요. 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 내가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너를 안아주신 하나님. 너를 안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이게 어머니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 에이, 먹을 것을 먹이고 있는 따뜻하게 재우고 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누가 이 아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든다고 해봐 그럼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장 강하다고 그러죠 내 아이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내 아이를 공격해요? 그 어머니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야수처럼 달려들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야 개인적으로 엄청 세 그럼 그 아이를 건들려고 했던 존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죠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아끼셔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안고 계셔 너희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셔서 너한테 과제를 주시고 숙제를 주시고 어려울 때 무릎이 다치고 깨져서 우는 상황이 있어도 좀 혼자 더 걸어보라고 할 때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너를 안고 계셔 이건 부모가 무슨 서비스 하듯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지 않죠 왜요? 이게 다 해주는 게 애를 망칠까 봐 그러죠 그렇죠? 다 자주고 싶어요 사주면 웃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다 사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해달라는 대로.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애를 망칠까 봐.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부모 마음을 지금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거고 내가 얘를 안아줄 건데 그게 이 아이의 무릎을 약하게 할까 봐 좀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가 싸워나가고 결심하고 용기 내고 도전하고는 과정 가운데 내가 도울 생각이지 아예 적들을 싹 없는 그냥 황무지 같은 데 그냥 빈 땅 같은 데를 줄 생각은 아니다라는 게 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 아이가 힘을 얻어나기를 바라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별로 날 정말 싫어하고 날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의 그 여러분들 개인의 경험이라는 하나에 묶이지 마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여러분들 아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래서 내 경험 하나를 가지고 이 관계를 흔들지 말고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이 관계를 세워나가 보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소개하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그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아는 하나님을 내가 알길 바란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시다. 세 가지. 관계적인 조언도 드릴게요. 오늘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상대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찬찬히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관계를 망치지 마시고 흔들지 마시고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달려가지 마시고. 왜요? 내 관계적인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습관만 고치는 건 어려워요. 관계 패턴이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DNA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적으로 그걸 고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작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싸우는 습관을 고치십시오.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에게 자연스럽게 복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고치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랑 장난하십니까? 이러고 있으셨다면 우리 좀 신중합시다. 관계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넓게 보는 거잖아요. 깊게 보는 거잖아요. 한 사건을 가지고 사람과 대상을 규정한 게 아니잖아요. 넓게 보십시오. 깊게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70% 이상이세요.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왔다고. 내가 예수 믿는 시점부터 교육 운동체를 만나는 부분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사람을 만나게 한 것부터 삶의 기회를 주신 것부터 내가 잘못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부터 내가 참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무마시켜주셨던 것부터 많은 길을 함께 걸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20, 30% 그것도 없으세요? 아직 신앙을 시작하는 중이십니까? 여러분 추천드려요. 오늘 성경에서 추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화가 나 있고 나에게 무관심하고 날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기를 멈추시고 여러분들 이미 안 하나님을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그리고 아직 모르신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련회의 설교와 연결된 설교입니다. 사족을 달고 마무리하죠.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라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환경적인 도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전 지금 마음과 관계와 상황적인 모두의 삶의 도움이 없으면 해갈 수 없다는 걸 되게 잘 알겠어요. 그럼 마음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도움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대로 하는 상태에서 상황 기도만 할 거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마음을 지키려는 결정을 하시면요. 도움받을 게 너무 많아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나가는 과정에 그런데 약간 생선가시가 걸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요. 도움받지 못했던 기억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도움받지 못했던 기억이 여러분들 생선가시처럼 걸려서 아, 도와달라고 해도 될까?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라는 것처럼 이렇게 식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목을 계속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메마르게 합니다. 굶주리게 하고요. 그 생선가시를 뽑읍시다. 그 생선가시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하나로 규정되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미 많은 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오해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면서 주님 저는 그런 오해 속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생선 가시를 뽑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깊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대신에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저도 그랬던 사람이어서 잘 알아요. 저도 1년 동안 개인적 기도하지 않아서 풀 거였어요. 저도 1년 동안 개인적 기도를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서운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만 관심 있지 내 어려운 건 일도 관심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거의 확신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나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후배 되신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오해가 있으시면 오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내 안에 그 불안이 건드려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런 감정들이 치받아오는 건 저도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머무르지 맙시다. 하나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내 안에 생선가시처럼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 내가 이 생선가시를 뽑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의 놀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오해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 얘기를 구체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해를 푸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들만 부모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버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모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 저희가 믿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부모 없는 사람처럼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가장이라도 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대책을 세우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머니 되신 하나님께 저희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쳤사오니 저희가 내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도 외롭사오니 저희가 내 누울 것을 주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내 누울 것을 주시며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가 때로는 정서적으로 고립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여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으심이 나의 치료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것을 이들이 믿고 누려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나와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뛰며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에 말하고 하나님의 관에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주님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나를 저주하신다 나를 공격하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과의 오해를 품고 내 영혼에 박힌 생선가시를 뽑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좀 주를 사모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신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